SBS Radio.
FIFA 피파 러시아 월드컵 특집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이 매일 저녁 함께합니다.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특집,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오늘도 축구 전문 패널 이정수 씨 그리고 이승민 씨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18 러시아 월드컵 이제 4강전에 오를 팀들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저희 오늘 월드컵 특집 방송에서는 이제 준결승을 앞둔 4개국 축구 국가 대표팀 조금 더 제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새벽 4시죠. 프랑스와 벨기에 드디어 이제 준결승전이 펼쳐지는데요. 저희가 이 월드컵 특집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호주에 있는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 과연 우승 예상국 어디가 될 것인가 좀 예측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독일 혹은 이 프랑스의 우승을 점쳤습니다. 이변이 많았던 이번 월드컵이지만 이 프랑스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현재까지 4강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정수 씨에게 먼저 이 프랑스 분석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프랑스 분석을 하기 전에 이번 월드컵 4강 대진에서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네. 네, 8강에서 남미 대륙을 대표하는 우루과이, 브라질 모두 떨어져서 이제 유럽팀만 남게 되었죠.
그렇죠.
네, 그 월드컵을 오래 보신 축구 팬들은 이미 인지하셨겠지만 80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이나 브라질이 없는 참 신선한 월드컵 4강 대진이라고 합니다.
네. 80년이.
저도 프랑스 대표팀이 우승한다에 한 표를 동참했었는데요.
네네.
프랑스 대표팀은 레블레 군단이라고 불리는데 프랑스어로 푸른색을 뜻합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은 디디에 데시안 감독인데 이분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보자면요.
네.
17살의 나이에 프로 무대로 데뷔를 했었고요. 19살 나이에 소속팀의 주장으로 선임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델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이때부터 리더의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하고요.
네.
93년에 당시 뛰던 올림피크 마르세유를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는데 현재까지도 프랑스 클럽이 기록한 유일한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후에도 각종 그 클럽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고요. 대표팀에서도 자신의 주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그 자국에서 열린 98년 월드컵에서는 주장으로서 그 우승을 이끌었고요.
네.
그 후 유로 2000에서도 대표팀을 우승시킨 후 최정상의 자리에서 대표팀을 은퇴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후 바로 클럽팀 감독으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었고요. 많은 팀마다 우승을 시키면서 지도자로서도 성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네,
프랑스 대표팀은 그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8강에서 독일에게 졌었고요.
네.
자국에서 열린 유로 2016 대회에서는 결승에서 포르투갈에 져 준우승을 기록했었는데요.
네. 네,
이번에 월드컵 우승을 이뤄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프랑스의 공격은 오른쪽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오른쪽 수비수인 파바드가 공격적인 위치에 올라가면서 오버래핑을 자주 하면서 공격에 물꼬를 트이고요.
네.
강태가 중앙을 장악하면은 포그바가 오른쪽으로 좀 더 전진된 위치에서 공격을 지원하고 은바페는
네.
우측을 배회하다가 침투나 드리블 노리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은바페의 이 빠른 역습을 맞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16강에서 아르헨티나가 너무 잘 보여주고 짐을 쌌습니다.
맞아요.
네. 네, 수비 그 에르난데스에서부터 올라오는 왼쪽 공격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수비 선수들도 득점을 하는 등 공격적인 부분은 4강팀 중 가장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가끔씩 이 잔실수를 보이는 중앙 수비가 약점으로 꼽히는데
네.
상대팀 벨기에도 이 막강한 화력을 뽐내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는 프랑스가 더 강력해 보여서
네.
결승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 프랑스 축구 이야기할 때면 흔히 아트사커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네.
4강전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네, 계속해서 이 프랑스의 4강 상대국이죠. 벨기에입니다. 이 프랑스 축구의 전설과 같은 선수죠. 바로 티에리 앙리인데요. 앙리, 현재 벨기에 대표팀의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고국인 프랑스와 4강에서 만나게 된 앙리, 웃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요. 프랑스 대표팀의 스트라이커인 이 올리비에 지루 선수, 앙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무튼 프랑스와 벨기에전 정말 재미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 이승민 씨 벨기에 분석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만화 캐릭터로 치면 아스테릭스 대 땡땡 예, 대결이 되겠는데요.
네.
벨기에 대표팀은 32년 만에 월드컵 4강에 진출해서 아주
네.
사기가 높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자국에서는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이제 그 유명한 선수들이 모두 총집합해
그렇죠.
있고요.
네.
이번 프랑스전에서는 그 왼쪽 수비수인 메니에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좌절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벨기에의 전술적인 모습 때문인데요.
네.
벨기에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전술을 쓰고 있어요. 그 공격 시에는 3-4-3,
네.
수비 시에는 4-3-1-2로 변경을 하는데
네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벨기에에 마땅한 왼쪽 수비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커버를 하려고 이렇게 변경시켜서 하이브리드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도 선수들이 잘 대처를 해가지고 전술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있고요.
네.
다만 이 문제점이 드러났던 경기가 사실 그 16강전 일본과의 경기였는데요.
그렇군요.
다행히도 이제 마르티네스 감독의 전술과 그 전술 변경이 맞아 들어가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3-2 승리를 이끌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는 그 약간의 변화를 처음부터 줬는데요. 그 변화가 이제 핵심 선수인 케빈 데브라이너를
네.
맨 위로 올렸어요.
아, 그렇군요.
양쪽에 에당 아자르랑 이제 로멜루 루카쿠를 끼고
네.
삼지창의 형태로
네.
포진하면서 그 데브라이너가 사실 기존부터 미드필더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 맡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예, 소속팀에서도 그러지 않고
네네.
본인은 이러기 싫다라고 인터뷰까지 직접 대놓고 할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해서 마침내 예, 8강까지 와서야 마르티네즈 감독이 그렇게 변경을 시켜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했더니 확실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 네.
사실 지금까지 벨기에가 고전했던 부분이 중앙 미드필더인 비첼과 케빈 데브라이너의 공전이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하면서 공존의 그런 모색이 해결이 됐어요.
그렇군요.
과거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프랭크 램파드와 스티븐 제라드가 공존하지 못하는 모습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네.
이런 모습을 해결하면서
네.
프랑스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프랑스 대표팀을 상대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네.
약점이 조금 있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3-4-3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수비시에 4-2-3-1로 바꾼다는 얘기는 측면이 약하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측면 수비가 약한데 아시다시피 이번 대회에 아주 그 스타 플레이였지 않습니까? 음바페가
네.
오른쪽 공격을 주도하면서 그 속도로 치고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럴 경우에 벨기에 수비진들이 특히 이제 속도가 안 좋기로 유명한데
네.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브라질은 사실 상대할 때 벨기에가 피지컬 싸움으로 약간 몰고 들어갔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루카쿠가 전방에서 몸을 이용해서 활용을 많이 해줬고
네.
그걸로 공간을 많이 창출했는데 문제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포그바나
네.
캉테 같은 선수들이 전혀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점에서
네.
사실 이제 감독인 마르티네즈 감독이
네.
굉장히 그 전술적으로 유연한 감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전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낼지가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앙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앙리가 이제 그 아무래도 루카쿠를 지도하면서 루카쿠 본인이 한 두 배 정도로 성장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다면 프랑스 수비수들을 상대로
네.
어떤 가르침을 받고 나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예, 그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경기죠. 목요일 새벽 4시에 펼쳐질 경기입니다. 바로 이 잉글랜드 그리고 크로아티아 경기인데요. 이정수 씨, 이 잉글랜드 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축구 종가 잉글랜드 그들의 축구 열기야말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나죠.
그렇죠.
네, 이전 메이저 대회에서는 그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폭력까지 일삼는 훌리건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했다면 네,
계속 뉴스에 좀 많이 나와요. 이 훌리건에 대한
네,
내용들.
네, 근데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우승컵이 종주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예전보다 귀여워진 팬들의 응원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 8강과의 스웨덴의 경기 전에 한 열정적인 팬이 스웨덴 그 가구 매장이죠. 아이케아 네. 매장에 가서 상품 가격표들을 1966년 월드컵 우승 연도를 뜻하는 19.66파운드로 다 고치고 제품 설명에는 풋볼스 커밍 홈을 스웨덴 말로 적어놔서 이런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팬들은 그 잉글랜드가 우승할 거라고 뒷받침하는 갖가지 징크스를 어떻게든 끼어 넣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스포츠 전문 매체죠. ESPN에서는 1966년과 2018년 이 평행 이론을 또 제기하면서
평행 이론이요?
네, 잉글랜드 네. 팬들을 더 들뜨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 1966년과 2018년 공통점이 레알 마드리가 유럽 클럽 챔피언에 오르고요. 네, 맨체스터 시티가 리그 우승을 하고 첼시가 리그에서 5위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리그에서는 약체로 평가받는 번리가 유럽대회 출전 자격을 얻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갔고요. 네. 그다음이 바로 잉글랜드 월드컵 우승입니다.
아, 이런 또 평행이론이 있었군요.
네. 예, 이것까지 들어맞으면 정말 축구계의 전설적인 평행이론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월드컵 개막전에는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잉글랜드였습니다. 감독인 네. 사우스게이트부터 보면은 선수 시절에는 중앙수비수로 활약을 했고요. 그 중하위권 팀에서만 선수 생활을 했고
네.
예, 프랑스 감독에 비해서는 약간 무게감이 떨어지는 리그컵의 네. 두 번 우승 기록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군요.
선수 은퇴 직후에는 소속팀이었던 미들스브로의 감독으로 취임을 바로 했었는데 이때 한국하고의 인연이 잠깐 있죠. 이동국 선수를 영입하기도 했었었죠.
네.
네. 취임 초반에는 아무래도 감독으로서 성과가 없기 때문에 비난 여론이 있었지만
네.
예, 다양한 공격 전술을 선보이고 그 나이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최근 활약이 좋은 선수 위주로 선발을 하고
네.
특히 이 잉글랜드 오랜 전통 이제 4-4-2 전술을 버리고 네. 3백 전술을 쓰면서 안정적으로 팀을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월드컵 열리기 전에 미국에서 농구나 미식축구의 전술을 연구해서 축구에 접목시키는 등 아주 좀 열정적인 감독입니다.
네.
잉글랜드 이 최고의 강점은 공중볼 경합인데요.
네.
획득률이 약 60%로 전체 1위입니다. 이 장점은 바로 또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데
네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골을 기록하고 있죠. 8골인데요.
네.
2위 그룹인 5골보다 무려 3골이나 많고요. 이번 월드컵의 트렌드죠. 많이 네. 뛰는 축구를 하고 압박
그렇죠.
수비를 하면서 또 이 결정적 장면에서는 골키퍼의 선방이 나오면서 또 어떻게 보면 골 넣기가 힘들다라고 보이는데
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은 이 세트피스입니다. 그래서 이 장점을 최대한 살린 잉글랜드가 좀 더 강해 보이는 모습이 있고요.
네.
또 월드컵 역사상 단일 대회에서 코너킥 득점을 4회 이상 기록한 세 팀이 모두 우승했다는 사실이 또 잉글랜드 팬들을 기쁘게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 상대의 크로아티아는 세트피스로 3골을 실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크로아티아의 경기에서 그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또 크로아티아를 제압하고
네.
결승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멜번의 문어인 이정수 씨의 분석.
네.
잉글랜드가 이기지 않을까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잉글랜드와 맞설 크로아티아죠. 네, 이승민 씨, 크로아티아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한 이후로 처음으로 참가한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준결승에 올랐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정확하게 20년 만에
아, 그렇군요.
다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 크로아티아는 사실 22명 가운데 절반인 11명이 이제 두 대 연속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네.
기본 전술은 4-2-3-1이고요. 핵심 선수는 아무래도 미드필더인 루카 모드리치와
네.
이반 라키티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명의 선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4-2-3-1 전술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약점을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이 선수들이 사실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동을 하는데 수비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러시아와의 그 8강전에서도
네.
그 사실은 러시아가 굉장히 활동량을 압박하면서 그 두 선수를 묶어놓으니까
네네.
실제로 미드필드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장면이 잉글랜드도 사실 활동량을 베이스로 많이 뛰는 팀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주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방금 이제 또 얘기 주셨는데요. 그 러시아전에서도 나온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잉글랜드는 반대로 강점이기 때문에
네.
그 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반대로 이제 강점을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드리치, 라키티치를 제외하고도
네.
많은 선수들이 유럽의 유수의 팀에서 뛰면서 아주 좋은 기량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약간의 좀 변화만 준다면
네.
잉글랜드를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가 되는 것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페르시치와 레비치라는 양쪽에 있는 선수들은 그 경기 중에도
네.
곧잘 서로의 위치까지 바꿀 정도로 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최전방 공격수 만주키치 같은 경우에는 191의 장신인데요.
네.
공중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 수비 중에서 워커가 공중에 좀 약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잘 파고든다면 뒤에 따라 들어오는 미드필더들에게 아주 좋은 공간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가만히 돼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골키퍼인 다니엘 수바시치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경기인 그 러시아와의 경기에서도 승부차기에서도 굉장히 선방을 많이 해냈고요.
네.
한 번 킥을 선방했고 한 번 실축을 유도했는데
네.
이런 두 경기 연속 승부차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월드컵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본인이 강점인 골키퍼와 미드필드진을 보강을 좀 더 하고
네.
약간 약점으로 꼽히는 세트피스 보강을 한다면
네.
이제 잉글랜드 상대로 아주 좋은 기록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다만 약간 안타까운 점은 FIFA에서 보기에는 사실 잉글랜드가 더 큰 횡가든다. 왜냐하면 예, 네. 지금 아마 시나리오가 네.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결승에 간다면 이건 역사에 손꼽힐 만한 월드컵 결승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죠.
예, 역사적으로도 네. 두 나라가 네네. 100년 전쟁까지 옛날에 치렀던 역사적 그렇죠. 맥락도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볼만한 월드컵 결승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크로아티아가 이런 그 예상을 좀 깨주고 네. 어떤 반란을 일으킨 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4강전을 앞두고 이 월드컵 4강에 진출한 프랑스와 벨기에, 또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봤습니다. 이승민 씨, 이정수 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bs.com.au